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제 36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주국이라는 실체를 좀 빼놓고는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만주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에게 만주국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 그 괴뢰국이지. 괴뢰국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만주국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몰라요. 괴뢰국인 거 말고는 아무도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만주국을 알아야 되는지, 사실 만주는 압록강 두만강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땅이고, 또 과거에 이 고구려 땅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만주국에서 하여간 의미심장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주국이라는 이 실체를 좀 알아야 일제시대 36년의 이 역사를 좀 바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주국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그 만주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대만을 식민지로 얻었고, 지금 요 지도에 나오는 요동반도를 식민지로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오래전부터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점을 찍어 놨는데, 일본이 이걸 차지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압력을 넣어서, 러시아 한 나라만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서 압력을 넣어서, 이거 빨리 반환 안 하면 전쟁이야. 그래서 일본이 할 수 없이 일주일 만에 이 요동반도를 반납을 합니다.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삼국 간섭까지는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군인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뺏은 땅을 외교전에서 실패해서 총 한 방 못 쏴보고 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내주니까, 청일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야, 이게 뭐 이따우 그 외교하는 사람들이 엉터리가 다 있냐, 그래가지고 100명이 막 할복 자살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국가적인 수치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이 일본에서 이제 러시아에게 복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와신상담, 절치부심, 그래서 그때서부터 러시아하고 전쟁을 준비를 해서, 그로부터 10년 후에 일어난 전쟁이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으로 해서 간신히 요 빨간색 부분, 요 여순하고 요동이 포함되어 있는, 대련항이 포함되어 있는 요 땅, 넓이로 치면 제주도 넓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을 이제 공식으로 차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관동주라고 이름을 하고, 그리고 이때서부터 이제 만주에 드디어 깃발을 휘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요 위 보면은 이제 낙타가 있는데, 이걸 이제 낙타코 들이밀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낙타가 이렇게 있는데, 주인이 텐트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낙타가 추우니까 코를, 낙타가 이제 이 텐트 안으로 이렇게 들이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이 낙타가 그 다음에는 머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몸이 들어와가지고 주인을 밀어내고 자기가 이 낙타를 이 텐트를 차지하는, 이거를 낙타코 들이밀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 낙타코 들이밀기 전략을 한 거예요. 요 끝머리만큼을 차지한 다음에 계속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는 만주를 차지하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사실 러일 전쟁에서 이게 일본이 이긴 전쟁이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끝내려면 이 배상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리는 너희들에게 전쟁에서 진 게 아니고 우리가 잠시 전쟁을 그냥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배상금을 한 푼도 줄 수 없어. 전쟁을 끝내려면은 그냥 끝내. 배상금을 요구하면은 다시 전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 국력이 다 소진돼서 할 수 없이 배상금을 한 푼도 못 받고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린 거 관동주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 건설을 한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남만주 철도라는 이 철도를 얻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얻은 거라고는 제주도 두 배 넓이의 관동주하고 요 남만주 철도 하나였어요. 무려 뭐 자기네 1년치 예산에 13배의 그 전비를 써가면서 얻은 게 이 정도면은 이거 일본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무렵에는 철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단순히 이 철도만 얻는 게 아니고요. 철도가 지나가는 이 철도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이 철도 주변에다가 이 군대를 주둔을 시킵니다. 철도 경비대. 그래서 이 철도 경비대를 그 한 만 명 정도를 만주에다 주신시키게 됐어요. 요 철도 노선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만주 전역을 일본이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만주를 쉽게 그 일본이 그 장악을 하게 되는 힘이 바로 요 남만주 철도인데, 원래 이 열강들이 다른 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는 정부가 가서 식민 통치를 하지를 않고 대부분 위탁회사라는 걸 만듭니다. 하고 수탁회사라고도 하고, 예를 들면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만듭니다. 네덜란드도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이 인도를 통치를 할 때 영국 정부가 직접 가서 통치를 한 게 아니고 동인도 회사에다가 너 인도를 식민 통치를 해 하고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가가지고 동인도 회사가 군대를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가 영국을 대신해서 인도를 통치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식민 통치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영국 사례, 네덜란드 사례, 프랑스 사례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우리도 그러면은 위탁회사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게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게 이 남만주 철도를 운영하라라고 위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영국의 사례를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남만주 철도 회사가 그러면 철도만 그 운영하는 회사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초대 이 남만주 철도 회사를 줄여서 만철이라고 하는데 이 만철 총재가 요 고토 심페이라는 사람인데 요 분이 뭐라고 그 써놨느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후의 만주 경영의 유일한 비결은 겉으로는 철도 경영의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각종 시책을 단행한다. 무슨 시책이겠습니까? 만주를 일본 땅으로 만드는 이런 시책을 그 단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그 치르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선 철도를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의주까지 경의선 철도를 연결을 해서 부산에서 그 신의주까지를 철도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신의주하고 만주를 연결하기 위해서 1911년에 압록강에다가 요 철교를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철교를 연결을 해서 저 부산에서 그 철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주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습니다. 이때서부터 일본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만주에다가 이제 손길을 뻗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만주일 때 그 당시에 이 중국에서는 중국의 이 통치권이 미치질 못해가지고 이 군벌들이 난립을 하고 있었는데 북경군벌 단기서라는 사람, 그 다음에 동북군벌, 이 만주는 중국 사람들은 만주라고 안 하고요. 이걸 동북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북군벌이 만주군벌인데 이 장장님이라는 이 군벌을 지원해가지고 이권을 확보를 하고 이 군벌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대주는 식으로 해서 만주의 이권을 하나씩 둘씩 가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가 계속 그 철도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만주 철도가 이제 연결이 돼서 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만주 철도가 1911년에는 이익금이 1,062만 원에 불과했는데 그로부터 7년 후인 1917년에는 2,360만 원, 27년에는 7,500만 원 이런 식으로 만주 철도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철도에 필요한 철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레일이 필요하죠. 그 레일을 만들려면은 제철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만주에다가 제철소를 만들었습니다. 안산 제철소. 제철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석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탄광 이런 식으로 이권을 하나씩 이제 일본이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만주에다가 자기네들 영향력을 계속 확장을 해서 나중에 만주를 통째로 차지해서 만주국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철도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철로 1km당 15명 비율로 그 군대를 주둔을 시켜가지고 만주의 이 요지를 일본이 장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주 쪽으로 그 일본 그 이 영향력이 세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만주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미쓰이 그룹이라든지 오쿠라 그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만주로 진출해서 1921년에는 797개 일본 기업이 만주에 진출을 해서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주는 지금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일본 경제권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주도 자연스럽게 일본 돈이 통용되는 이걸 이제 N블록 체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주가 자연스럽게 일본 돈이 통용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일본 사람들이 저 만철을 잘 이용해가지고 돈도 벌고 그리고 만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군대도 갖다가 막 주둔시키고 그리고 뭐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일본 기업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 만주가 일본 땅이 되다시피 하니까 야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 만주 철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주 철도랑 비슷한 노선으로 우리 돈으로 철도를 놓자. 그래가지고 만주 철도를 자기네 돈으로 놓으려고 준비를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만철의 이 이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얘네들이 그 자기네들이 철도 놓으려고 한다고 하는 주인공이 누구야?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후원을 한 장장님이라는 군벌이 이걸 그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장님이 타고 가던 철도 그 기차 안에다가 폭약을 장치해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장장님을 암살해버립니다. 1928년 6월 4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장장님의 아들이 장학량이 있는데, 야, 이거 일본이 우리 아버지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암살하는구나. 그 나도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일본하고 괜히 그 가까이 지내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자기 군대를 이끌고 장계섭 군대한테 투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만주 지역을 어떻게 손을 못 댔는데 이 군벌들 때문에 만주 군벌의 아들이 자기한테 투항해 오니까 야 이게 웬 떡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장계섭이가 이 통치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일본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은 이거 장혜석한테 넘어가니까 우리가 빨리 차지해버리자. 그래서 일으킨 게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주철도, 이 만철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주사변을 일으킨 거죠. 문제는 이 만주사변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나 일본 그 군부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저 만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이 만주군이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제적인 압력이 막 가해질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총리인 와카스키 레이지로라는 사람이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으니까 만주사변 일으킨 군인들 다 원대복귀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만주군이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왜 당신이 난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냥 만주를 점령해버립니다. 현장 지휘관들이 총리의 명령을 불복하고 작전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만주 전역을 장악을 하니까 그때 히로히토 천황이 야 이놈들이 이거 괘씸하지만 이거 어떡하겠냐 빨리 끝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동군의 이 명령 불복종 행위를 그냥 눈감아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내각이라든지 천황이 군대를 통솔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군국주의화 돼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관동군이 불과 몇만 명 되지도 않는 소수의 병력으로 이 장항량이의 군대가 40만이었는데 이걸 와 단숨에 때려눕히고 만주 전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본군이 차지한 만주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관동군이 장악한 만주 땅의 넓이가 13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대만이 3만 6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조선 땅이 2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일본 그 제국, 일본 그 본토섬을 포함한 일본 면적이 68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대만, 조선, 일본을 포함한 전체 면적의 두 배나 되는 땅을 불과 4개월 만에 그냥 전광석화처럼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이 만주군이 여기는 우리가 점령한 땅이니까 일본하고는 상관없는 이건 독립국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국을 세웁니다. 자, 대한제국이 망할 때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흡수 합병이 돼가지고 대한제국은 없어지고 이게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런데 만주국은 그런 식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삼은 게 아니라 만주국이라고 하는 별도의 독립국가를 수립을 한 것입니다. 누가?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만주군이. 그걸 이제 관동군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독립국가로 승인을 이제 그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만주국을 독립국으로 승인을 해가지고 전 세계 15개 나라가 만주국을 독립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만주국에다 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관동군이 만드는 독립국가가 바로 이 만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국은 우리 관동군이 만든 나라야.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뭐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관동군은 왜 만주를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이게 뭐 국제사회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이 여기다가 만주를 점령을 하니까. 왜 일본군은 만주를 그렇게 노렸느냐. 만주에 자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그 유전이 표시가 돼 있는데 한동안 이 만주 일대에서 그 이 석유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석탄이 많이 나고 철광석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료가 다 뭐예요? 전쟁에 필요한 원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동군은 원래 이 소련을 그 대항하기 위해서 이 만주에다가 주둔을 시켰는데 소련이 가만히 보니까 막 오기년 계획이라는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가지고 막 중공업화를 추진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막 그 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대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만주 쪽에다 막 직결을 시키니까 만주군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소련이 저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다 끝나면 만주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소련이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다 끝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주를 점령해야 되겠다. 만주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가지고 1919년에 끝났는데 이 1차 세계대전은 그 이전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주 총력전, 소모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동원이 필요하고 이런데 일본 본토에서는 무슨 뭐 원료가 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주를 우리가 차지해서 만주에서 나는 철광석과 석탄과 이런 걸 가지고 철을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소련에 대항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만주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언젠가 이 미국하고 한번 전쟁이 벌어질 텐데 미국이 그 일본하고의 전쟁을 예상을 해서 1924년에 오렌지 계획이라는 그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미국이 계속 태평양에서 커가고 일본도 태평양에서 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의 제해권을 놓고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전쟁이 벌어질 때 미국은 어떻게 해서 일본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계획이 나오니까 아이쿠 이거 봐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전쟁을 안 하려고 해도 미국이라든지 소련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하려고 보니까 일본 본토에서는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지 뭐 석탄 나는데 그 뭐 양도 얼마 안 되지 제철도 얼마 안 나지 그러니까 돈을 안 드리고 만주를 우리가 차지하면 만주에서 나는 자원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돈 한 푼 진출하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만주사변을 일으킨 핵심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이 푸이라는 사람을 몰래 데려다가 만주국을 만들면서 1932년 3월 1일 날 만주국을 출범시켰는데 그때 이제 만주 관동군 참모가 만주국이라는 것은 성격이 뭐냐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만주를 완전한 독립국으로 하자. 둘째, 일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셋째, 국방은 일본에게 맡길 것. 독립국까지만 국방을 일본에게 맡기고 일본 말을 잘 들으래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만주국이 제국이든 왕국이든 공화국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이게 만주국이 괴뢰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잡지 포춘지는 만주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일본 육군의 만주학교 문관부다 이렇게 명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만주국을 만든 다음에 이 만주국을 통해서 막 철도를 막 국제적으로 연결하고 뭐 막 이러다 보니까 만주가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만철이 1934년 11월부터 대련에서부터 신경이 장춘을 이 만주국에서는 신경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수도다 그래가지고 이 신경이라고 했는데 신경이 장춘입니다. 대련에서 장춘까지 운영한 대륙 특급 열차 요 나오는 요 아시아호라는 이 대륙 특급 열차가 모든 차량에 에어컨을 장착을 하고 시속 130km로 대령 신경간 700km를 7시간 내지 8시간에 주파하는 이런 철도였습니다. 혹시 그 이 동경 뭐 여행이나 출장을 가시는 분들 계시면 그 동경에 가시면 항상 여행 코스로 이 천황이 살고 있는 그 황거라고 하는데 그 도쿄 아주 한복판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주로 여행객들이 그 바로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황거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야스쿠리 신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막 야스쿠리 신사 그러면 막 치를 떠는 그 야스쿠리 신사에 가시면은 거기에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입구에 이 아시아오 기관차 머리를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한번 가서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야스쿠리 신사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쿄에서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이 도쿄에서 배를 타고 가면 몇 개월 걸리는데 도쿄에서 부산까지 배를 타고 와서 부산에서 경의선, 경부선을 타고 장충까지 가서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갈아타고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11일이 걸렸습니다. 베를린까지 13일이 걸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때 그 마라톤 선수가 배를 타고 가면 몇 개월 걸리는 그 길을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가면서 뭐 뛰는 연습을 했다 뭐 이런 게 그 회고록에 나오던데 그 당시에 그 일본 본토에서 운행하던 특급 열차 이름이 스바메였는데 이게 제비라는 뜻인데 이게 최고 시속이 67km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 운영하던 부산 신의주간 그 조선 특급이 히카리라는 그 이름인데 이게 시속 49km밖에 안 됐습니다. 만주에 있는 아시아호는 시속 130km였어요. 오늘날 신칸선의 원형이 바로 이 아시아호가 신칸선의 원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주에서 이 사람들은 온갖 실험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 신칸선 그 초고속 열차 이름이 히카리하고 뭐 노조미 뭐 이런 그 이름이 있는데 그 기차 타실 때마다 히카리라는 이름이 과거에 일제시대 때 부산에서부터 신의주까지 달리던 기차 이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기차를 한번 타십시오. 그리고 이 만주에 세운 이 만주국에서는 오족협파라는 것을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인, 그 다음에 조선 사람, 그리고 중국계 사람, 그 다음에 만주족, 몽골족, 이 다섯 개 민족,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서 그 혁명을 피해가지고 수많은 러시아계 귀족들,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럽에서 박해를 받는 유태인들이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어디 와서 살았느냐? 하얼빈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잡다한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종차별 없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인류의 낙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오족협파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그렇죠. 만주국은 1932년 3월 달에 출범을 해서 1945년 8월 15일 날 망했기 때문에 횟수로 치면 13년 5개월간 존속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산업개발을 하고 교육을 보급하고 교통을 발달시키고 행정을 정비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격렬한 근대화가 추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공존, 다문화주의, 국제성을 내세운 만주국은 중국 사람들이 아주 홀대받던 소수민족을 우대하기 위해서 몽골인들을 위한 몽정부라는 특별부서를 만들고 그리고 몽골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성장에 임명을 해서 진짜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회운동가인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은 일본이 행한 침략 가운데 만주국은 그래도 낭만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장춘을 새로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만주국이 출범할 때 장춘 인구가 13만 명에 불과했는데 1936년에 30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1940년에 56만 명 그리고 1944년에 86만 명의 아주 대도시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에 아주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다 정비를 하고 공원도 막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도쿄보다 공원 비율이 훨씬 더 많은 아주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련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련은 사실상 일본이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굉장히 일본풍이 나는 도시예요. 북방에 진주를 왔습니다. 대련을. 그래가지고 막 동양 최대의 만철병원을 대련에다 세웠고 시가지를 전부 아스팔트 포장을 했고 그리고 대련에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고 중앙난방을 설치를 해가지고 대련을 완전히 문명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조선의 수도 서울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조선에서도. 우리가 만주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만주에서만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 한국 땅에서도 거의 똑같은 일을 일본 사람들이 벌였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주에서 나는 이 석탄과 철광석을 가지고 제철 산업을 일으켜서 무기를 만들자. 무기를 만들려면은 제철소도 만들어야 되고 탄광도 개발해야 되고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만주는 그냥 콩 농사나 짓고 옥수수 농사나 짓던 이 농업국가인데 이 농업국가를 소련하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중공업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하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어딘가 뭔가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으세요? 바로 이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그 당시 소련이 그 소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장점을 다 따오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 장점들을 다 따와가지고 이 공산주의와 이 사회주의의 장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을 다 합쳐서 만든 게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든 주역인 미야자키 마사요시라는 사람이 바로 이 무렵에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온 소련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아 내가 이 소련에 가서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공부해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 장점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을 잘 버무려서 만든 게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인데 그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 결국 우리나라에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제1차, 2차, 3차 경제개발 5년 계획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자, 만주국의 공업화 정책의 핵심은 만주에서 나는 철광석과 석탄을 활용해서 제철소를 짓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친 이유가 무엇이냐? 철이 만들어져야 산업화가 시작이 되는 거. 이거를 이 사람은 만주에서 만주군을 하면서 아, 저 사람들이 지금 농업국가를 중공업국가를 만드는데 핵심이 뭐지? 보니까 제철소거든요. 그 박정희는 만주에서 만주군을 하면서 그걸 어렴풋이나마 본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것을 이 제철 산업에서 나오는 이 그 철을 가지고 뭐 철도를 놓고 그다음에 도로망을 확충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수송 기계 산업, 항공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근대화를 일으키는 이 장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 일본이 1937년부터 44년까지 만주에다가 일본 자본을 79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이 79억은 얼마냐면은 일본 본국 정부 1년치 예산의 3배. 3배를 갖다가 만주에다가 때려 박아가지고 콩농사나 짓던 이 만주국을 중공업 국가로 변모를 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의 책임자가 누구냐? 나중에 일본 수상이 되는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 책임자가 누구냐? 시이나 S사부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할 때 일본 총리가 돼가지고 한국을 도와준 사람이 기시 노부스케고요. 한일 국교를 수교를 할 때 그 수교 협정문에다가 사인을 한 일본 외무부 장관 이름이 시이나 S사부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이 만주산업개발계획하고 똑같은 산업개발계획을 대한민국에서 치른다고 하니까 기시 노부스케가 자기 그 부하였던 시이나 S사부로를 특사로 보내가지고 한국 정부가 산업개발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조언을 하고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가 만주국을 왜 알아야 되느냐? 만주국에서 이러한 거대한 그 이 농업 국가를 중공업 국가로 만드는 실험을 한 그 결과물을 만주에서 살던 우리 한국인들, 한국의 엘리트들이 그걸 보고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다가 대한민국 농업국가를 산업국가로 만드는 이름도 똑같아요.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도 똑같아요. 일본은 하여간 만주에서 나오는 막대한 원자재를 얻고 중화학단지를 건설해서 어쨌든 미국이나 소련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지만 13년 5개월 만에 만주국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그래서 일본은 만주국에서 철광석 이런 걸 가져간 것보다 자기네들이 갖다가 돈을 투입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만주국의 실력자였던 이 야마카스 마사이코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만주국이 멸망한 다음에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을 할 때 자기 그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큰 도박, 원금도 이자도 없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됐다. 일본 본국 정부 1년치 예산의 3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만주국에다 갖다가 투자를 해서 이런 중공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재미도 보기 전에 일본이 망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몸만 빠져나왔으니 그 중공업 시설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중국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그 일어날 때 이 일본 자동차 회사가 장춘 기차라는 회사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자동차를 기차라고 그렇게 하는데 장춘 기차는 그럼 뭐 하던 회사냐? 일본이 만든 회사입니다. 일본이 만든 회사. 그래서 만주에 있는 이 중공업 시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만주에서 피투성이 되도록 국공내전을 벌인 이유는 뭐냐? 이 일본이 건설한 이 중공업 시설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공내전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주를 모택동군이 차지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공산화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국공내전이 벌어질 때 중국 공산당이 만주에서 군대를 조직을 했는데 그 군대를 조직한 이계사단이 누구를 조직했느냐? 만주에 있는 조선족 청년들로 이계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으로 구성된 이 이계사단이 모택동군의 편에 서가지고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어준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은 만주를 이제 이 어쨌든 만주국이 돼서 일본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일본의 괴뢰국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일본 사람을 500만 명을 이주를 시키자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히로타 고키 내각에서 일본인을 20년간 500만 명 이주를 그 하자 이렇게 했는데 관동군이 아 이 여기를 그 한반도처럼 그냥 식민지로 만든 게 아니라 독립국가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일본으로 보내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 공무원을 그냥 너 저 조선에 그 근무해 하고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기 때문에. 근데 만주국은 독립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공무원이 만주국에서 이 공무원이 되려면 일본 본국 정부에다가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낸 다음에 다시 만주국에 가서 공무원 임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내가 왜 만주를 가? 안 간 겁니다. 교사 안 갔습니다. 경찰 안 가요. 안 가다 보니까 원래 500만 명을 이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실제 이주한 것은 40만에서 50만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50만 명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그래도 일본에 영향력이 있는 이 제국 안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대거 만주로 이주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주제가 그건데, 뭐,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가 막 일본 사람들한테 뭐 피해만 당했다. 이렇게들 얘기하신데,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필요하니까, 야, 한국 청년들, 너희들 말이야, 지금 만주로 가면 출세할 수 있어. 너희들 빨리 만주로 가. 일본으로 가는 거는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근데 만주로 가는 건, 뭐, 일본하고 만주국이 이게 서로 다른 나라지만, 뭐, 여권 이거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간다고 그러면 그냥, 오케이야.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만주로 건너갔습니다. 만주에 거주한 한인들은 일본인처럼 취해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 만주로 간 한국인들이 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중국 관한에 체포되는 게 아니라 일본 영사관에 인계가 됩니다. 그 일본 영사관에서는 그냥 대충 눈 감아 준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족 협파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만주인, 몽골인이 아주 아름답게 뭐 이 서로 그 인종 차별하지 말고 뭐 화합을 이루면서 살아가자 얘기했지만 사실은 1등 국민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2등 국민은 당연히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중국인, 만주인, 몽골인은 3등 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급에도 차이가 났어요. 1등 국민에게는 쌀을 100% 배급을 했습니다. 2등 국민은 쌀 50%, 잡곡 50%를 배급을 했습니다. 3등 국민은 잡곡만 100% 줬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통치하는 이 치하에서 2등 국민으로서 엄청난 예우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숨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일제시대 때 피해만 당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만주국이 출범하면서 이 일본인이 지배하는 한반도에서는 뭐 신분상승이 그 어려웠던 이런 한국인들이 또 다른 식민지 공간인 만주로 가서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능력만 있으면 만주에서 고급 관료가 되고 장교가 되고 사업가가 돼가지고 신분상승 얘기가 널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뜻을 펴지 못했던 이 야망에 찬 한국인들이 대거 기차를 타고 만주로 간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한국인들의 이 만주붐이 뜨겁게 일어나가지고 만주국에 근무한 한국인 관료가 3,000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등관,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 이 고등관이 되면은 일본에서는 아주 입신 출세했다고 하는데 고등관 이상의 그 재직했던 사람이 200명 정도였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주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최남성이라는 사람은 아주 조선 최고의 이 엘리트 인재인데 이 사람이 경성제국대학에서 정교수로 임명이 못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리에 차가지고 기차를 타고 만주로 가서 만주국 최고학부인 건국대에 가가지고 정교수에 임명이 됐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만주 대동학원을 졸업을 하고 만주국 관리로 근무를 했습니다. 강영훈 국무총리,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민기식 대장 이런 사람들은 만주 건국대 출신입니다. 우리의 호프 김대중 대통령도 한 시절 만주 건국대를 나왔다고 그렇게 자기 그 선거 공부에다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선거 공부를 보고 강영훈 총리가 김대중 씨가 그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인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휴, 김 선생, 그 만주 건국대 몇 년도에 그 다니셨습니까? 강영훈 총리가 건국대 출신이란 걸 아니까, 아, 실은 제가 만주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여비가 뭐 모자라서 서울에 있는 건국대를 갔습니다. 또 서울 건국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포 전문대인가 수정이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만주에 군관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을 하면은 고등관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간 사람들이 누구냐. 정일권 참모총장이 만주군관학교 출신이고요. 백선엽 장군,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이 만주군관학교 출신입니다. 바로 이 만주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분들은 일본 사람들이 아주 거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콩농사나 짓고 옥수수농사나 짓던 농업국가를 거대한 산업국가로 변모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그래도 어깨너머로 봤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분이 워낙 그 이 성적이 뛰어나가지고 성적 우수자의 경우는 일본 육사로 편입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육사로 편입을 해가지고 일본 육사를 나올 때 일본 육사의 마지막 학기가 뭐냐면은 일본 산업체를 시찰하는 거였답니다. 가서 이 양반이, 아, 이거 한 나라를 근대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그 사이즈의 이 산업체는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한 거예요. 그 만주국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 산업화, 산업개발 오개는 게 뭐 제철소를 짓고 뭐 이거 가능했을까?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만주국과 한국은 일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5.16 이후에 군사정부가 아주 대대적으로 보급한 이 재건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옆구리 운동,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다 만주국 건국체조가 그 원조예요.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방공대회, 멸공대회 근원도 만주국에서 열린 방공대회가 그 근원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행한 가정의례 준칙, 이거는 만주국의 협회식 결혼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교련복 입고 그 저 조회를 합니다. 이것도 교련조회 이런 것도 다 원형이 만주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맹세 이것도 만주에서 행하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막 혼식 검사 막 하고 그랬죠. 이거 다 만주국에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거리 이런 데서 장발 쪽 단속해가지고 막 머리 깎고 이런 거 다 만주국에서 했던 것입니다. 쥐잡기 운동 이거 만주국에서 하던 거 그대로 들여온 거예요. 열 손가락에 지문 찍는 그 주민등록 제도, 충효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뭐 회충이 있나 없나, 그 체변, 다 이거 만주국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사이에 이 만주국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산업개발 5개념 계획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을 통한 공업화 전략, 이건 진짜 만주국이 추진한 산업개발 5개념 계획하고 완벽한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럽니다. 우선 계획을 추진한 사람이 군인이고, 군인이 중심이 돼서 학자나 관료를 활용해서 계획을 짜고, 공업화 전략의 중심에 제철소를 두고, 그 제철소에서 나오는 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전자산업을 하고 조선산업을 하는 이 전방위적인 이 근대화 계획이 다 만주산업개발계획에서 배워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5개념 계획 훌륭하게 하셨죠. 그런데 본인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 얻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만주의 그 원형질이 있었더라. 하다못해 쥐잡기 운동도 만주에서 했던 거, 우리가 가져와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주국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근대화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만주국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만 아, 일제시대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그 시절에 우리는 만주국이라는 것이 그 만들어져서 그래도 만주국에 가가지고 한국인들은 일본 사람들을 대리해서 우리가 그나마 예우를 받았구나. 예우만 받은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이 현지 사람들을 부려먹을 때 한국인들을 앞세워가지고 부려먹는 바람에 한국인들은 뭐라고까지 욕을 얻어먹었냐면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귀신 귀자를 써가지고 귀자라고 이렇게 그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중국말로 구이쯔라고 하는데, 구이쯔. 그러니까 귀신 같은 놈 이런 뜻인데, 한국인의 별명은 뭐였느냐. 두 번째 귀자다. 두 번째. 그래서 얼구이쯔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은 중국인에 찰싹 붙어가지고, 만주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이득을 취한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뭐 피해만 당하고 멸시만 당했습니까? 이런 사실들은 다 숨겨요. 이 만주국 얘기하면 이런 게 다들 통나니까 아무도 만주국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개발 계획이 어디서 왔는지 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뿌리가 없는 이런 상황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다 이런 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뿌리는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만주국에서 이미 충분한 실험을 거치고 그 실험을 거쳐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요인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한국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들이 진짜 피해만 당했나? 만주에 가서 무슨 짓을 했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